창세기 70번 메시지 다루심 받음 네 번째 창세기에서 야곱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이야기와 예언들과 예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생명과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실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단순한 이야기들로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기를 즐겼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경 안의 이야기들은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에서 생명의 영양분을 얻기 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네 명의 분리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생명의 체험에서 이 네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생활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와 믿음과 교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되었고 예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우리는 생명의 체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이 세 사람을 요셉과 함께 둠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체험의 완전함을 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그를 온전케 하는 요셉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공동왕들이 되어 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왕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야곱을 본다 하더라도 야곱 자신에게서 왕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에게서 명확히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의 시대에 온 세상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땅 위의 참 통치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대표하기 때문에 땅을 통치한 자는 사실상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인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체험은 생명의 한 온전한 체험을 구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선택됨에서 시작하여 왕권과 함께 결론지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을 대표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다지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야곱 자신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요셉에게서 나타납니다. 요셉과 함께한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가 명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불리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야곱의 변화된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표현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온전한 연합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빛비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고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기 원해야 하고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생명에 의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볼 수 없습니다. 역시 이삭에게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만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아무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항상 나를 다루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이삭처럼 다루지 않습니까? 이삭은 당신의 축복을 맛있는 고기에 팔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7장 3절과 4절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만일 형제들이 오늘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육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 때문에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삭이 비록 소경으로서 잘못된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 다룸받은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대표하는 인생입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야곱을 통제하셨습니다. 29장에서 라반의 집에 온 야곱은 변화의 방속으로 넣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집을 탈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동역했습니다. 이삭은 단순하고 태평스러웠으며 그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질과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영리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조정을 잘했습니다. 강한 아내이며 어머니인 그녀는 온 가족을 조종했습니다. 그 형인 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강했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 나는 너처럼 머리를 쓸 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주먹을 쓸 줄은 안다. 너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야곱을 멀리 몰아내어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한 팀으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29장 11절에 그가 그의 외삼촌 라반을 보고 소리내어 울며 라는 사실에서 야곱이 그의 여행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외로웠었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으로 오는 기간 경험했던 모든 것은 바로 그를 변화의 방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29장에서 야곱은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라헬을 만나도록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도록 주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매우 긴 거리의 여행 후에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라고 추측되는 어떤 장소에 왔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바른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로 다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곳으로 갔다고 말하고 그곳이 라반이 사는 곳임을 그가 즉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야곱은 그의 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라헬이 오고 레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어디를 가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발걸음을 통제하시면서 그를 라반의 거처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물가에서 야곱과 만나도록 라헬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리브가와 라반은 이삭의 종에 의해 만났습니다. 여기서 라헬과 라반은 야곱 혼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 하나인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당신의 운명은 그분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 안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룰 때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빨리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아래 있게 된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가락 아래 있으며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야곱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두 딸을 야곱과 결혼시키는데 속임수를 씀. 야곱이 라헬에게 그가 그녀의 아버지의 생질인 것과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29장 13절과 14절에서 라반은 달려가 그를 맞이했으며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류기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은 책략가였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 여러 달 동안 머문 후에 라반은 야곱을 유용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게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은 야곱을 잡고 지키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창세기에서 라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지혜로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너는 영리하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더 영리한 한 사람을 예비할 것이다. 라반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실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많은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부러진 칼과 유사한 라반은 야곱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공으로 내 일만 하지 말고 내 보수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게 말하라.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라반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사랑은 사람을 소경이 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야곱, 당신은 어리석군요. 왜 당신은 라헬을 위하여 7개월간 일한다 하지 않고 7년을 일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야곱과 같이 교묘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까? 그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야곱은 참으로 영리했습니다. 그는 그가 일하는 기간을 짧게 제시하면 라반이 그 거래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라헬을 놓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녀를 그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야곱이었다면 나는 먼저 7달 동안 일하겠다고 제의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간에 대해 라반과 흥정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욕심이 많았으며 7년 동안 그의 조카를 탈취했습니다. 성경은 7년 후에 그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라헬과 결혼할 때를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라반, 나의 때가 끝났습니다. 나의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당신은 내게 나의 보수를 주셔야만 합니다. 라반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잔치할 동안은 낮이었지만 결혼은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에 라반은 야곱을 속였으며 라헬의 초소에서 그의 장녀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라반이 그를 속인 것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미니이까? 야곱은 안력이 부족한 레아에 관심하지 않고 외모가 아름답고 고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불평하자 라반이 말했습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반은 정말 구부러진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안배를 허락했으며 그가 좋아한 아내 라헬을 위하여 라반에게 속아 보합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녀를 그에게서 떼어놓으셨습니다. 한편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 하루도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저주는 선물로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호를 허락하시지만 당신이 그것을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선호는 항상 당신으로 하여금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것을 주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내가 라헬을 사랑하느냐? 나는 네게 그녀를 주겠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내가 이 큰 대가를 지불한 후에 나는 네게 덤을 줄 것이다. 이 덤은 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헬은 야곱의 선택과 선호에 따른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른 아내였습니다. 이것은 49장 31절에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놀라운 동굴인 막벨라 굴에 레아를 장사지낸 것에서 증명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거기에 장사된 것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에는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야곱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참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선호의 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공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인 당신은 당신의 동역자로 어떤 형제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는 당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선호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선호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게 어떤 공과를 가르치고 너를 변화시키며 너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결국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선택한 너의 참 동역자를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아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9장 31절에서 우리는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봅니다. 먼저 그녀는 라헬에게서 미움을 받았으며 다음에는 의심할 바 없이 라헬의 영향으로 인해 야곱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당신은 어떤 변화와 다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함에 있어서의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다툼과 질투와 경쟁. 야곱의 두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은 야곱을 오븐 안에 넣게 했으며 그를 뜨거운 오븐 속에 개미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명의 여자가 야곱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가 좋아하는 선호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오직 한 아내만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진 이 선호로 인해 그는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선택한 아내 라헬은 그의 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참 아내는 그가 좋아하지 않은 자인 레아였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 때문에 그들의 두 하녀인 빌하와 실바가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네 명의 여자들은 야곱과 맞서 경주하는 한 팀이었습니다. 야곱을 이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삭이 매우 단순함을 봅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이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아내 리브가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복잡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선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의 선호를 갖고 있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멸시하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한다. 왜 나는 단순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오히려 당신은 당신이 단순한 존재가 아님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여, 나를 단순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 나는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들이 유감스럽다. 당신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결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을 읽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속인 또 다른 예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읽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그가 선택한 자를 취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날이 샜을 때 그는 그가 좋아하지 않는 자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에 더해서 다른 두 아내들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네 명의 부인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혼한 형제들은 한 아내로 충분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명의 아내들은 그에게 주어졌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포위당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따르면 합 한 채는 사랑의 열매의 예표였습니다. 라헬이 합 한 채를 원했을 때 레아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 라헬은 레아에게 르우벤의 합 한 채 대신 밤에 야곱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왔을 때 레아가 그를 영접하며 말했습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야곱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배구공과 같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공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주권을 가지시고 공평하시고 목적을 갖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으며 네 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를 미워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는 주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비록 레아가 미움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총애를 받았습니다. 레아는 그녀의 장자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도다.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은 들으심이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시므온을 낳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레아의 셋째 아들은 연합함이라는 의미로 레위라 했습니다. 레위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외쳤습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29장 35절에서 우리는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한 것을 봅니다. 유다의 의미는 찬송함입니다. 이 네 아들을 낳은 후 레아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헬은 그녀가 야곱의 자녀를 낳지 못함을 보았을 때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은 이것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은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많은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괴로웠습니다. 라헬은 그때 야곱에게 그녀의 시녀 빌하를 처부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도 또한 주권적이셨습니다. 빌하는 두 아들,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이름의 단과 경쟁함이라는 의미의 이름의 납달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단을 낳았을 때 라헬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리를 듣고 변호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분만이 아실 뿐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이 그녀를 변호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빌하가 납달리를 낳았을 때 라헬은 말했습니다.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도다. 히브리어에서 이 구절에 크게 경쟁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 레아와 다툰 것이 아니라 많은 때에 하나님께로 가서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해명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언니 레아에게 네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아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음을 뜻합니다. 그녀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씨름했으며 납달리가 태어난 후 그녀는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과 납달리는 그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의 시녀가 두 아들을 생산한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헬이 그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내가 똑같이 하지 못할 게 뭐람. 나도 그렇게 하자. 레아는 그 뒤에 그녀의 종 실바를 첩으로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게 하였습니다. 갓의 의미는 복되다이며 아셀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갓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셀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레아는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야곱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시녀를 통하여 두 명을 더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며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셨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의미는 값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속에서 레아는 이사갈은 루벤의 합한체를 라헬에게 준 것에 대해 야곱에게서 온 값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더 가리킵니다. 스불론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레아는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야곱이 내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가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서의 경쟁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라헬은 여전히 자녀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대를 살펴봅시다. 야곱은 기원전 약 1760년경에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약 1753년에 결혼했습니다. 18년 후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라헬은 무자하여 한 명의 자녀도 생산치 못하고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으며 그녀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의미는 더하다이며 이것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그녀에게 더해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갈망은 6년 후에 베냐민의 출생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분만하는 것은 라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매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생산함으로써 그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그를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에서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꾼 것은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슬픔의 아들 베논이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아들인 베냐민이 되셨습니다. 라헬은 두 아들만을 낳았지만 두 번째 아들을 분만할 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대가로 그의 마지막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칼처럼 그를 조각내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무자했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그녀는 두 번째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이 갈망은 그녀의 생명의 대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그들은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사랑스런 아내 라헬을 동시에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변화시키는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장들을 읽을 때 얼마나 의미가 충만하며 그들의 생활을 볼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비록 이 장들이 긴 것 같지만 이 장은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록을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록이 그와 같다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야곱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분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변화의 역사를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분의 변화시키는 손길 아래 있습니다.